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두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음 두 사람을 떠나 보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그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다. 요한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돕는 일을 하였다. 그들이 온 섬을 돌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마술을 부리는 거짓 예언자를 만났다.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 사람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는 사람이었다.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사울과 바나바를 반대하였다.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이름이다. 그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루마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는 악마의 자식이고 모든 정의의 원수이다. 너는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주의 곧은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여기저기를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을 보고 주를 믿었다. 그는 주에 관한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러나 요한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일행은 다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닿았다. 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큰 소리로 읽고 난 다음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두 분 형제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이 일어나 손을 들어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450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가문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고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 뒤에 사울을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두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하므로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구실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를 졸라서 그분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 일어나리라고 쓰여 있는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며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셨던 약속을 그 조상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썩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결코 죄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한 말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며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회당을 떠날 때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일에 관하여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을 굳게 지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권고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도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유대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샘이 복받쳐 바울이 하는 말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다. 그들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주를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네 지방에서 내쫓았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출애굽기 제26장.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톨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코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붓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반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반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반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반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반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반지는 두 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반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반지에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두 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벽에 널반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반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반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반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반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간을 겪은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이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간을 겪은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다섯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계획에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교회를 굳게 세우니까 바울이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는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 베드로 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빠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도중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러 간 것은 모세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에 새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데아라 가는 부인과 그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배려하러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곳 아테네 마르스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바울은 많은 반대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파괴되고 그 일행은 말타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출되고 세 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한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모두 예수의 둘레에 모여섰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예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놀렸다. 그들은 예수를 놀리고 나서 예수께 입혔던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렀다. 골고다는 해골터라는 뜻이다.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다. 군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의 제목을 적은 팻말을 달았다. 거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너는 성전을 헐어내린 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목숨을 구해보아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디저스 양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놀렸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막상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그를 믿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지 않겠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겟세마네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막대의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더 이상 추석할 필요도 과장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면서 가장 귀중한 역사이지만 주님의 귀중한 대속의 희생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7절에서 31절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먼저는 제자들로부터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제자들까지 주님을 저버린 것은 견딜 수 없이 외롭게 만든 사연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순간에는 주님을 믿노라고 큰소리치지만 어려움과 힘겨울 때는 주님을 외롭게 돌려두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자기 약속의 땅, 자기 민족으로부터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옆에 형제나 자매는 안중에 없고 나를 선전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세상 바닥에 자기 선전장 같은 교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밭에 과연 주님께서 계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과 다름이 없이 추하고 더러워져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로 구별하고 뽑으신 민족, 선택하신 계보, 언약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셔서 자신의 오심을 준비케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 약속을 따라오신 주님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에서 섬기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주위에서 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자신들은 나은가? 전혀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역시 버림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범죄한 세상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당하셔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5절 46절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신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고독의 탄식을 외치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십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로마의 병사들로부터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철저하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히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본보기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39절에서 40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도 역시 버림을 당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41절, 43절에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와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자신들은 관습적으로 깨끗함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해서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도한 지인들로부터도 예수께서 외면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양편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 편에 있더라고 기록되고 있고 한 사람이 회개하긴 했지만 그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4절의 기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나흘의 기본인 잔인하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을 감해주기 위해 먹이는 마취제를 섞은 포도즙을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저주를 조금도 감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조차 외면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죽어 가실 때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48절에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였음을 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리고 죽어 가시면서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의 보충적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을 희롱하며 조롱했다고 했는데 이 슬픈 사연도 역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대속의 희생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였음을 읽게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피 묻은 걸음걸음조차도 자신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며 죽어가는 우리 주님의 삶의 마지막을 봅니다. 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삶과는 비교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인데 골고다 위에 생명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범죄로 해골의 동산이 되어 있는 이 골고다인 지구 위에 생명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동산입니다. 희락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류의 삶의 터전은 무덤으로 가득하고 하나같이 다 죽음에 받쳐지고 있는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뼈만 가득한 해골의 골고다에 예수도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해골의 동산 위 십자가에서 예수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에 흘려진 보혈의 죽으심은 가슴을 잃어버린 인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해골의 동산에 피가 흘려졌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을 바로 전인격적이지 못한 이성의 인간이 되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 진정한 사랑도 기쁨도 알지 못하는 가슴이 없는 인간이 되어 오로지 해골, 즉 머리만 있는 차가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메마르고 차가운 해골 위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생명의 피가 흘려져서 가슴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를 때 비로소 얼굴에 핏기가 돌고 손을 맞잡으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32절은 마지막으로 최고의 거룩한 고통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밤새껏 기도하시고 문초당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도저히 힘에 버거웠을 겁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주위를 지나던 구레네 시몬이란 유대교의 귀한 뜻한 사람이 주님의 형태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졌던 시몬은 그 아들과 아내까지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손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10장 38절에 당부하셨고 다시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모형으로 가볍게 만든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전시적인 모양만 내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임을 알아서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임을 알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지킬 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